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스페셜, 특별 번외편을 만들 준비했습니다.
이야, 이런 기획이 나올 줄이야.
이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여행을, 동남아를 자주 가죠.
그렇습니다.
왜?
제일 가까운 나라.
가깝고 만만하니까.
싸!
뭐 싸기도 싸고, 시간도 가깝고, 참 모르고 가고, 가면 이제 가이드님이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어깨너머로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는 여행을 가더라도 제대로 좀 알고 가자.
동남아를 좀 잘 좀 배우자. 게다가 먹을 때, 딱 먹으면서, 이 음식은 말이야. 이거지, 이거.
아니, 오빠, 얼마나...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있어?
얼마나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는 분. 외대의
장준영 교수님 모시고.
예. 어서 동남아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남아 음식 오늘 배워보는 거죠.
네.
지난번에 진짜 동남아 음식도 이렇게 막 준비했어요. 인테리어까지 우리 야친 동남아 풍으로.
약간 허접한 동남아 분위기가 약간 들었습니다. 앞에가지고.
이거 동남아 느낌 나요.
이상하게 동남아 필이 나네.
우리가 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분비한 게 아니라 동남아 느낌 좀 내보려고.
동남아의 그 고급식 레스토랑이 아니고 약간 시장 쪽에 있는 그런
그렇지.
식당 분위기.
그렇죠, 그렇죠.
약간 노상 식당 분위기.
맞아. 이게 커다란 선풍기 돌아가고.
예, 예, 오히려
이것도 좋아 보여. 되게 동남스러워 의외로.
훨씬 더 좋아 보여. 네. 코끼리 그림도 직접 그리셨다.
예, 이런 거.
코끼리가 직접 그렸어. 아, 진짜.
핸드메이드. 네.
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돈이 되는 건 아니고 번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쓸 것인가, 잘 즐기고 올 것인가.
그러려고 버는 거지.
네, 이런 방식에 대해서 뭐 가까운 나라 동남아 중심으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동남아는 또 딱딱하게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뭐 대표님이랑도 이렇게 얘기해봤지만 음식, 동남아 음식.
예. 이야기를 중심으로.
예, 뭐 이거 시작하기 전에 똠양꿍도 조금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예.
똠양꿍.
맛있어요.
똠양꿍이 있습니다.
똠양꿍.
예, 그럼. 똠양꿍이라는 태국 음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태국식 볶음밥.
볶음밥. 아마 이건 그냥 볶음밥이에요.
예, 카오팜 무라고 하는 음식도 있고, 요거는 태국의
볶음국수.
볶음국수 팟타이라는.
아. 예, 팟타이.
국수. 국수입니다.
그리고 뭐 망고.
과일도 망고 스팀과
망고지 망고
망고 스팀 망고 이렇게 열대 과일
무슨
저거는 짜조라고 해서 저거는 베트남 음식 근데 그냥... 요즘에는 스프링롤
아 스프링롤
우리 처음에 뭐 군만두
군만두
네, 그렇죠 여기저기서 뭐 다
이것도 태국이에요?
태국도 있고 뭐 베트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명칭이 약간 다를 뿐이지
이 겉에 밀가루 로 싸고 안에는 고기랑 야채 넣는 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있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동남아는 밀가루보다는 주로 쌀로 이제 반죽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오면 만두, 제가 남미로 가면 또띠아.
어설프게 들은 바로는 동남아가 우리가 하나의 동남아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다양하다.
네.
왜냐하면 막 종교도 다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리고 동남아는 식민지가 다 달라가지고 식민지별로 스타일도 다르다.
아, 그럼
프랑스 영향 받았냐, 영국 영향 받았냐, 미국 영향 받았냐.
아.
이것도 다 다르다.
그게 식민지의 영향이 주로 음식 문화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동남아가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11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국가의 음식을 다 설명 못 드릴 거예요.
다 다르다, 다 달라.
예, 많이 가시는 베트남이랑 태국 위주로만 일단 그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엑기스 먼저 배우고. 예,
만약에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2탄, 3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지로 한번 가시죠. 현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마음에 없는 댓글 좀 써달라고 얘기 단 한 번도 안 하죠. 그죠? 이번 한 번은 부탁 좀 합시다.
네, 좀 대박 나서 우리도 진짜, 현지로 가서 좀 먹어봅시다. 네. 현지로.
우리 가서. 진짜 이렇게 해서 실제 미얀마도 가서 밥도 먹어보고 나 좀 해봅시다. 진짜 나 솔직히
나 그걸 해보고 싶어. 미얀마 가서 밥 먹고
맨날
이곳이
여의도 이 바닥에서 천편일률적인 유튜브 하는데 나 너무 질렸어요, 진짜. 나 진짜 이러면 진짜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잘 키워서 진짜 동남아도 우리 같이 가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댓글 다실 때 물론 지금부터 재밌을 거인데요. 재밌겠지만 훨씬 더 재밌는 걸로 우리 댓글 좀
동남아
달아주고.
음식 탐방기 진짜 너무 끝내주겠다.
진짜, 진짜. 부탁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잘해야 됩니다.
자 재밌겠다.
부담스럽습니다. 자 일단 그 동남아 각국 음식들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단 공통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점.
예, 동남아 사람들은 주식을 쌀로 합니다.
그렇지.
예, 네, 쌀로 하죠. 근데 네? 쌀의 종류가 우리가 먹는 쌀이랑 달라요.
막 흘러내리는.
예, 네, 그래서 쌀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쌀은 우리랑 일본, 그 다음에 중국의 화북지방에서 먹는 쌀은 자포니카라고 불러요.
아, 스티키 라이스.
네, 스티키 라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스티키 라이스는 찹쌀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고, 보통 자포니카.
자포니카가 그 쌀의 종자 이름이에요.
예, 종자 이름인데, 그러니까 나달이 좀 동글동글하고 작고, 예. 찰기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쌀. 예, 그 쌀이고, 그리고 인디카라는 게 있어요. 인디카는 예.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인도의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처음에, 쌀이 그럼 언제부터 출현했을까 인류사에서 사람들이 막 연구를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중기원설이라고 해서 인도랑 중국에서 동시에 재배하지 않았을까.
우연히.
예,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재배한 쌀은 우리가 먹는 자포니카고 인도에서 재배한 쌀은 인디카, 길쭉길쭉한 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건데 그런 쪽의 설이고 아마 중국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품종 개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니까 후자 쪽이 조금 더.
그렇겠지, 그렇겠지.
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인디카라고 하면, 이제 인디카의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 이름을 따서. 인디카가 되는데, 예, 이 쌀은 이제 길쭉길쭉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쌀보다 훨씬 더 두 배 이상 길이에서.
길더라고요.
예, 길고, 찰기가 거의 없어요.
푸석푸석하지.
예, 엄청 푸석푸석하고. 과거에, 요즘 군대는 안 그렇습니다. 과거에 군대에서 우리 뭐 정부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묵은 쌀. 예, 그래요. 뭐, 그냥 푸석푸석하고 날리고.
밥에도.
뚝뚝 떨어지는.
그죠. 밥에도 냄새가 약간 좀 나는. 그렇죠.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일단 안남이를 먹는 사람들은 숟가락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해봐야 어차피 흐르니까.
그쵸. 계속 흐르니까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 안 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식생활이 많이 있어. 그 서구화 되면서 바깥에서 먹을 때는 이제 숟가락, 젓가락, 포크 예. 이런 걸 사용하지만 집에서 먹거나 아니면 전통 식당을 가게 되면 항상 개수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으로 먹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손 씻는 데는 진짜 많아.
많아요.
손 씻는 데가 항상 예. 있더라고.
어디 식당 들어가면 손 씻는 데가 거의 다 있습니다. 화장실 예. 굳이 화장실 가지 않더라도 그 손을 씻고 손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근데 그렇게. 오른손으로 꼭 드셔야지 돼요. 동남아에서 이건 사회적 약속이에요.
왼손으로 먹어.
왜냐하면 왼손잡이여도 오른손으로 먹어야지 돼요.
밥은?
예, 밥은. 왜냐하면 왼손은 요즘 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왼손은 이제 화장실에서 일 보고 예. 비처리할 때는 왼손으로.
왼손. 예.
그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정말 불쾌하게 생각하는 저 사람은 문명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내 음식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먹는다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연상이 되는 연상이
이런다
연상이 되는
손으로 먹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왼손으로 먹는 사람은
그게 인도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동남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쌀 자체가 인도에서 넘어온
그런 거니까. 쌀이니까 네. 쌀에서 시작됐구나.
그렇죠. 말이에요. 쌀 자체가 숟가락으로 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손으로 먹게 됐고 그리고 그 반찬이라는 것도 대본적인 커리라고 해서 우리처럼 그 나물 반찬이나 아니면 볶음 반찬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커리를 걸쭉하게 해서 예, 예. 먹는 게 대체적으로 기본이거든요.
그렇지. 비빈 건지 마른 건지 애매하게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자체를 숟가락으로 퍼서 먹기 힘드니까 이 반찬을 퍼서 밥 그러니까 위에 밥 접시에 밥을 넣어서 예. 그러니까 밥 접시에다 반찬을 퍼서 손으로 비비는
비벼가지고
예, 비벼서 이렇게 먹는데 먹을 때는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손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겨서 먹어요 입에 넣을 때.
아 정말요? 이렇게 예, 먹는 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먹어요.
아, 얘가 약간 숟가락 기능을
자세히, 하듯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먹고.
그래서 턱 입으로.
예, 아, 이렇게. 예, 예. 아,
흘러내리니까.
그게 정석인데, 그냥 날라가니까. 이렇게 먹는 사람도 근데 이렇게 먹으면 떨어지죠, 계속.
그렇지.
그러네.
그죠?
예. 아, 이렇게 탁 튕겨서.
턱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게 나중에 말레이시아 가시면. 예. 그 현지인들 식사하시는데 식당 가서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 그렇게 아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재밌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근데 인디카를 동남아에서는 그럼 우리는 보통 안남미라고 불러요? 안남미.
안남미. 우리가 인디카를 부를 때.
예, 부를 때 한자로 이제 안남미라고 예.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이 안남이라는 용어가 과거에 베트남 을 안남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아. 중국 당나라 때 이쪽 지역을 그 안남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당나라 이쪽 지역을 베트남 지배할 때. 예. 그래서 안남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우린 그래서 뭐 월남쌀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월남쌀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근데 월남이라는 것 자체는 그 남북이, 베트남이 남북 분단되었을 때 남쪽 지역을 월남이라고 불렀고, 예. 우리는 뭐 어쨌든 그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이렇게 나눴을 때 남베트남 쪽을 많이 지원했었잖아요.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굳어지면서 당연히 베트남을 월남으로 보고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한테 월남이라고 얘기하면 썩 좋아하지 않아요. 절반 정도밖에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남한이라고 하는 거까지.
그렇죠. 지금 그게 통일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안남이라는 용어는 어쨌든 굳어지기는 했는데 공식적으로 인디카라는 게 부르는 게 맞고, 안남이라고 불러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월남이라고 하든 안남이라고 하든 예. 그들은 못 알아먹지 않나요?
알아듣면서 한국말 하는 베트남 사람들 있잖아요.
아, 요즘, 월남이라고 하면
예. 요즘 진짜 잘 알아.
남쪽 예. 나라에 왜 우리의 남쪽 땅만 그쵸, 얘기하냐. 그렇죠. 예.
이게 썩, 언제적 월남인데.
그렇죠. 좋아하진 않죠.
아. 예. 아, 통일 베트남으로 얘기해야지.
그냥 베트남으로 얘기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 보시면 이제 인디카랑 자포니카가 재배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동남아 쪽으로만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자포니카를 먹으니까 이게 되게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디카 9, 자포니카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포니카를 먹는 나라는 한중일 3국
그밖에 없죠.
그다음에 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정도. 예. 거기도 일부만 먹고 그리고 다 인디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떨어지는 주로. 쌀을 예, 대부분 예. 그걸 먹는다.
예, 예, 인디카를 거의 먹는다. 그리고 인디카도 품종이 엄청 많아서 제가 인도에서 먹었던 쌀과 다른 동남아에서 먹었던 쌀이 또 크기가 달라요. 인도가 훨씬 더 커요. 나다랭이 훨씬 더 길어요. 이렇게 보면 그 라면 있잖아요. 라면 퍼진 라면을 잘라 놓은 것처럼 예. 엄청나게 깁니다.
아, 긴 쌀을.
네, 긴 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에서도 그러니까 품종 자체, 우리도 우리나라의 벼가 쌀이 이제 품종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먹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인디카도 여러 가지 품종들이 아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 나라에서는 자포니카도 자라고 인디카도 자라는데
자포니카가 자라는 지역은 많지는 않지만 주로 고산지대.
아, 약간.
예, 네, 고산지대.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잡쌀 개념인 거죠.
맞아. 끈적끈적한 것도 있어요.
끈적끈적한 거 있어요. 라오스나 이런 데 가면, 라오스나 태국 동북부 지방.
달달하게 망고랑 비벼가지고.
맞아요.
맞아. 디저트로 하더라.
네. 저 인디카가 따뜻한 데서 잘 자라는 쌀인가 보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왜 저걸 주로 재배했을까? 이렇게 찐덕한 게 우리 입맛에만 맛있는 건가?
그게 우리도 태어나서부터 인디카를 먹었다. 라고 하면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을까요?
아, 뭐 그래요?
그렇긴 네.
그럼 그들에게는, 야, 우리는 이런 밥 먹어, 그러면.
아우, 이런 거 어떻게 먹어?
이래요?
우리 동남아에서 유학 온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 보면 우리나라에 처음에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이 친구들 보면 3개월, 2, 3개월 내에 다 변비 걸려요.
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끈적끈적해서.
맨날 인디카를 먹다가 예. 자포니카를 먹으니까 아, 소화 자체를 못 시키는 거죠. 아. 그래서 동남아에서 한국 오는 친구들은 변비약이 첫 번째 준비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지만
스티키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 와서 밥을 먹으면
설사 알아?
배가 금방 꺼지지 않아요? 저는 배가 금방 꺼져요. 꺼지는 느낌이에요.
아, 저게 소화가 잘 되는구나. 인디카가. 그러니까
찰기가 없으니까, 쌀 자체가. 찰기가 없으니. 그냥 옛날에 군대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금방 먹고 돌아서면.
네, 먹고 돌아서면. 그때 물론 혈기왕성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찍 그렇게 되고. 예. 그 다음에 밥을 할 때도 보면, 여기는 그 밥을 그냥 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쌀을, 냄비에 이렇게 쓰면 쌀을 어느 정도 넣고, 그 다음 예. 물을 한 두 배 정도 왕창 넣어요. 예. 우리는 예. 물을 넣을 때 조절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약간만 더.
예, 죽처럼 되니까. 근데 여기는 물을 많이 넣고, 끓기 시작하면 그냥 물을 쫙 다 빼버려요.
아, 버려버린다?
예, 물을 빼고, 그냥 거기서 그 스팀이 나올 거잖아요. 그걸로 예. 그냥 익히는 거예요.
아, 그럼 물량은 중요하지 않네요.
물량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충 해도 되네요.
밥을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물을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네. 마치 그 우리 짜파게티 할 때
물 버리듯이
그냥 버리고
예, 가급적이면 그냥 그러니까 찌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 가서 쌀이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스팀드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흰쌀밥 자체를
사실상 찌는 거고요.
예, 쪄서 이제 먹는 그런 방식.
들어가서 그냥 그 물기 마를 때까지 그냥 쭉 불을 계속
그쵸, 가면 된다. 우리는 적당한 압력 이런 걸 넣어주잖아요. 캠핑 가서 막 돌을 위에 올려놓고 네. 이렇게 해서 밥을 먹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포니카는 잘 익지를 않거든요.
우리 쌀은.
예, 예. 근데 여기는 익는 게 되게 빨리 익으니까. 아,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잘 그쵸, 익고.
그렇죠.
잘 그렇죠. 익고 그런 거.
그렇죠. 그렇게
날라다니고.
예. 아.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그 쌀이 많고 그리고 동남아는 우리는 일모작이잖아요. 1년 일모작. 근데 동남아는 강유역 큰 강유역에 가게 되면 2모작 3모작.
진짜 농사짓기 좋은
정말 천혜의 땅이죠. 그리고 우리처럼 과거에는 못줄 돼가지고 뭐 기계로 심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대충 던져놓고 그리고 수확률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뭐 50% 40% 이렇게 되는데 근데 1년 농사를 세 번 지으니 수확률이 높지가 않더라도 또 그냥 하는 거야 계속. 우리는 보면 농촌 가면 그 농사 끝나고 난 다음에 추석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농부들이 막 가서 막 나당에 주러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예. 아깝다고. 네. 근데 동남아는 그런 것들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쫙 태워버리고 네. 다시.
아니야 냅두면 다시 또 그러니까 농사를 다 추수를 하고
어차피 또 다닐 건데
네, 한두 달 지나서 가면 다시 또 농사를 질 수 있거든요.
아, 야 풍요로운 곳이죠.
엄청 풍요로운 곳이죠.
거기도 우리처럼 물 찬방찬방한 거기다 논 농사에 물을 대기하고
물을 댈 필요가 없는 게 이때는 우기철이잖아요. 매일매일 비가 오는 거죠.
이야, 그게 거저네 거저. 응.
어? 우리가 봤을 땐 거저처럼 보이지만 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비료도 많이 쓰긴 하고요. 중국산 예. 비료. 그러니까 빨리 자라게 하니까 중국산 비료 이런 거 쓰는데 과거에는 이제 유기농이었죠. 아, 지금은
동남아시아는 내가 봤을 때 진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추워서 중상 없지?
춥지도 않고.
배고프면 바나나가 많아.
망고 먹고
농사, 망고 먹고
농사 지으면 되니까.
그거 먹고 농사도 저렇게 막 자라고 하니까 이게 뭐 우리처럼 우리는 일 안 하면 죽는다 너. 일 안 하면 너 죽는다. 그런데 죽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남아시아 같은 데 공장 처음에 만들러 가면 그날 인건비 좀 싸니까 섬유공장이나 의류공장 만들러 가면 제일 어려운 게 아침 9시까지 출근해 그러면 그 출근하게 하는 게 진짜 어렵대요.
안 해.
우리는 출근하나 하면 출근하잖아.
아니 뭐 잘리면 잘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뭐 굶어 죽냐 그런다고?
그리고 깜빡이고 출근 안 하거나 못하는 거 하면 되게 미안해 하잖아. 근데 거기는 아니 사람이 출근 안 할 수도 있지 너 왜 그러지? 네,
제가 봤을 때 진짜 먹을 게 풍족해서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가 그러니까 막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더라도 그 나라 자체가 망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혜의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지천에 먹을 게 많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막 사계절이 막 혹독해서 겨울에 얼어 죽거나 막 이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지만 근데 그 대체적으로는 동남아는 열대 지역이라고 하지만 또 추운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예.
자, 쌀은 이제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장이에요, 장.
장도 있어요? 고추장, 된장 같은 거?
네. 장이 가장 핵심이에요, 동남아에. 쌀과 함께 중요한 게 장이에요.
발효된 거?
네. 그쵸, 그러면, 그니까, 장이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예? 어장, 그 다음에 두장, 육장. 그러니까 육장은 일단 빼고, 어장이 있고, 두장이 있어요.
생선으로 만든 거.
네, 생선으로 만든 장.
두부로 만든 거.
그 다음에 두장 콩을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콩만 있지.
우리는 콩이죠.
된장 간장이 콩으로 만드니까.
근데 김치 만들 때, 김치 담글 때 액젓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죠, 있죠.
아, 그거는 어장이네요, 어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두장이 우세한데 예. 지역별 따라서 뭐 해안가나 강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장을 같이 병용하는 거죠. 병행.
예. 예. 거기서 두장 거니까. 어장할 때 장이라고 하는 게 절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절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간장에 절여놓고 먹든가, 아니면 고추장에 절이든가, 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콩즙에 절이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죠.
어장. 피쉬, 피쉬.
피쉬죠. 그러니까 동남아는 두장이 아니고 어장이
메인이에요.
예, 어장이 메인이에요. 우리 이거 똠얌꿍, 그 다음에 볶음밥, 팟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다 피쉬 소스 다 들어가요.
피쉬 소스는 그럼 물고기 잡아서 소금에 절여서
그 장으로 만든
생선 장. 그 장이 안 들어가면 동남아에서는 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액젓. 우리로 하면 액젓.
액젓 개념인 거죠. 자, 일단 동남아는 강이 엄청 많아요. 해양부 쪽을 빼고, 그러니까 섬 있는 지역을 빼고, 그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미얀마, 예, 예. 태국, 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다섯 개 나라. 여기는 큰 강이 흐르는데, 우리나라의 낙동강 이런 건 강도 아니에요. 그냥 개천이에요. 개천. 동남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메콩강 정도만 보면, 메콩강이 중국에서 이렇게 발원을 해가지고, 예. 그 다섯 개 나라를 다 지나요. 다 지나고, 어디로? 베트남 남부 지역으로 쫙 빠져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을 끼고 있는 이쪽 지역은 전통적으로 곡창지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남아는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민물고기. 예. 근데 이게 1년에 우기, 건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겨울이 있지만 좀 짧다고 치면, 그러니까 우기는 11월부터 한 3월 정도까지 예. 정도 쉬고, 그 다음에 3월 말, 4월부터 해서 한 달 정도는 엄청 더운 여름. 예. 막 40도 넘어가는 여름. 예.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또 우기예요. 예. 우기가 쭉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건기 때 농사를 짓든 우기 때 농사를 짓든 상관없이 농사를 막 져요. 근데 우기 때가 되면 강물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서 범람을 하죠.
비가 많이 오니까.
예, 비가 엄청나니까 그게 그 강의 그 높이 있잖아요. 이게 지나가다가 보면 강, 그러니까 메콩강이나 뭐 태국의 짜오프라가 있는데 지나가다 예. 보면 높이가 보여요. 이만큼 물이 차 있었구나, 빠져 있구나. 예. 이게 한강 같은 것도 한 번씩 보이잖아요. 예. 그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아, 예. 근데 그 차이가 1m, 2m씩 이렇게 나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는 네. 거죠. 그러면 우기 때는 그 강 안에 살던 생선들이 어떻게 바깥으로 막 삐져나오겠죠.
예, 그렇지.
삐져나오죠. 그럼 농사 짓던 농부는 일시적으로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막
물, 진짜 말 그대로 물반 고기 반. 아. 이 여기서 났다라고요? 과언이 아. 아닌 거죠. 와. 그 생선을 잡겠죠? 잡아서, 예, 그걸로 잡아서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뭐, 도네이션도 하고, 나눠주고, 그래도 남아요. 남아. 그럼 이거 어떻게? 처치곤란이죠. 그래서 이거를 버리기는 그러니까 삭히는 거죠.
아, 장으로?
장을 담그는 거죠, 그게. 아. 그게 이제 장을 담그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애매하다. 잘못하면 썩는데.
그니까 그, 그들만의 이제 발효 기술이 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장을 담그는데,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뭐, 그 해양부 쪽은 약간 다른데, 대륙부 쪽은 다 그 어간장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죠.
어간장.
아. 예. 어간장을 이렇게 담굽니다. 그래서 어장의 아. 종류를 보게 되면, 저런 젓갈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어간장, 액젓 같은 거 예. 있잖아요. 예.
저 그러니까 산발소스 저것도
산발소스는 이거는 어간장에다가 고추장 같은 그 장 같은 거를
아, 그런 거예요,
추가해서 뻑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산발소스 안 먹었습니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가면 어, 몰라, 밥 먹을 때 무조건 우리 고추장
저거 밥에다가 하여튼 산발소스를 달라고 그래. 어,
비벼먹으면
비벼먹어. 네. 한국 사람인데 진짜 잘 맞아요.
비벼서
매콤해?
매콤해 매콤해.
비벼서 김에 싸먹으면 근데 어. 다른 맛도 필요 없어요 특별하게. 엄청 맛있습니다.
산발 저게 저 나라 말이에요? 산발?
네,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산발 소스.
어떻게 네, 만드는 산발. 건데? 어간장에다가
고추장을 섞어.
고추장 같은 그 고기에 파는 게 그러니까 재료들이 있어요. 그 재료를 섞었는데 민물 새우 같은 걸 조금씩 넣죠. 아~ 거기에. 그리고 뭐
맛있겠다.
여러 가지 그 고춧가루, 그러니까 고추를 빻은 거 있죠. 그건 예. 고춧가루 개념이 예. 없으니까 고추 같은 것도 넣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채소들 아. 빻아서 또 넣기도 하고.
저게 근데 어간장으로 만든 거구나.
예, 다 어. 생선이에요. 다 생선 100%.
어장, 어장. 그럼 어간장은 예. 생선을 넣은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킨 국물이에요?
그렇죠.
아, 우리처럼 무슨 거기에 이제 콩으로 발효시킨 간장 넣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생선을 그 발효를 시키면 위에 국물이 뜨겠죠.
그쵸?
그걸 예. 이제 간장으로 쓰고 아. 밑에는 생선이 있을 거잖아요.
그 건더기.
예, 그걸 꺼내서 산발 소스를 만든데 쓴다고.
아, 알뜰하네, 자식들.
다 쓰는 거죠. 아, 그래서 진짜죠. 보시면 이게 국가마다 부르는 게 다 똑같이 나와. 이건 베트남산. 어. 베트남산.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 능맘이라고 불러요.
능맘.
네. 능맘. 능맘. 그다음에 미얀마에서 응압비라고 부르고
응압비.
태국에서 남플라라고 부르는데 어. 남이 물이에요, 물.
예.
물. 플라가 생선이고.
아. 생선물이네. 생선물.
네, 생선물이죠. 생선물. 어. 그래서 이런 데에도 남플라가 다 들어갔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기본으로 이거를 그걸 넣어야지 음식의 밑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참치
참치 액젓.
참치 액젓.
네, 참치 액젓.
그런 거.
그런 거. 이런 거 넣어야지 거 맛이 더 풍미가 예. 좋아지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아. 그게, 이게, 저런 게 안 들어가면 음식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묘한 동남아 풍미, 핑무게 저기서 오는 거구나.
그래서, 아. 그, 우리나라에서 뭐 태국 식당이나 베트남 식당 가셔가지고 아, 이 집이 잘하는 집인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농담 비슷하게 만약에 베트남 식당을 갔다 그러면 어 국물이 약간 심심한데 혹시 능맘 좀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장한테, 주인한테. 능마음이 뭔지 모른다. 머리 긁는다. 이러면 그 집은 꽝인 거죠. 아. 네? 안다.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갖다 주겠죠. 아, 이걸 좀 넣어야지 맛이 있죠. 아.
천연 조미료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동남아는 소스의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아. 다양한 양념들을 넣어서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저거구나.
이렇게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양부 쪽은 강이 없으니까.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액젓, 무슨 거의 못 만들고 아까 보셨던 산발이나 그다음에 뜨라시 같은 약간 뻑뻑한 형태, 페이스 형태로 만들어서 많이 먹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이런 짜조 같은 거 찍어 먹을 때 있잖아요.
아, 나 옆에 나오는 소스.
네, 소스. 그런 것도 다 요걸로 만들어.
아, 그런 거예요?
기본. 아. 기본 요거고 그다음에 칠리
뭔지도 모르고
칠리 같은 걸 넣거나 아. 기본적으로는 이게 여관장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동남아에서 무조건 액젓이 다 들어갑니다.
별로 비린내 안 나는 거예요?
안 나죠, 안 나죠. 그게 거기에 레몬그라스나 그다음에 라임 같은 걸 넣으니까 그 냄새를 아. 확 잡아먹는 거죠. 아. 그 생선 특유의 비린내 이런 것들이 확 잡아.
거의 안 나던데.
거의 안
나던데.
거의 안 나죠.
우리 참치 액젓이나 멸치 액젓에는 레몬 아무리 쳐도 이런데.
와. 훨씬 순한 맛의 그런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동남아는 쌀, 그다음에 액젓 두 개 딱 일단 기억하시고 이건 아~ 다 똑같고 아~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남아 사람들은 뭐 안 죽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동남아는 사실상 향신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대항해 시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이제 인도에 가면 그들이 듣기로 인도에 가면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향신료를 구할 수 있다라는 예. 건데.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보다 오히려 동남아에 훨씬 더 많았어요.
향신료가?
예, 대표적인 게 후추예요, 후추.
하, 제 말레이시아 자녀였다. 말레이시아 후추 진짜 좋거든.
네, 후추 같은 경우에는.
완전 A급.
예, 후추의 본고장은 지금 알려져 있기는 인도네시아의 몰루칸이라는 지역, 몰루칸 섬이 있어요. 예. 거기
A급이에요,
거기가. 예, 지천에 늘린 게 그냥.
원산지인데.
예. 아.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 처음에 왔을 때 인도에 가면 다 있다라고 들었는데, 인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여기 말고, 배 타고 좀 더 들어가라.
저기 있다. 네,
더 동쪽으로 가라. 거야. 네, 동쪽으로 좀 더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처음에 동남아를 퍼더 인디아라고 불렀어요. 유럽 사람들. 인도에서 좀 더 들어가니까.
더 인도스러운
거. 네, 네. 그래서 향신료를 구하러 온 건데, 그러니까 후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후추 갈기 전에 알.
생알, 생알.
그렇죠. 한참 비쌀 때는 요 한 알이랑 금화, 유럽에서 발행된 금화 한 입이랑 등가로
진짜
거래가
그렇게 비쌌어요?
그게 14세기에서 16세기 싱가포르랑 인도네시아 이렇게 말라카 해협이 있잖아요. 예, 예. 그쪽 지역이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전 세계 우리나라 그 고려 상인들도 갔겠죠. 고려 예, 조선 상인들
예, 가서 텐데, 거래도
예.
하고.
네, 예, 그래서 했는데 그럼 말을 무슨 말을 썼겠냐? 국제 공용어가 있어야 돼.
언어.
네, 언어.
어떤 나라 말?
어떤 언어로 썼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수출 사러 오고.
오고. 중동 아랍 상인들도 왔을 것이고
중국 사람들도 왔어요.
중국 사람도 당연히
애매하네.
뭐나 마셨지?
그때 썼던 말이 지금 현재의 말레이시아어의 조상, 인도네시아어의 조상. 아. 네, 몰라유어라는 현지어를 썼어요.
그 동네 언어.
그 동네 언어를 썼다.
그게 국제 공용어였다.
예. 네, 그 동네에서는 공용어였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못 알아듣으면 네. 니들이 문제지 뭐 내가
후추 사러 왔으면 후추 있어요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그 나라 말을 배워야지.
그렇죠. 그렇죠.
아쉬운 놈이 배워야지.
아쉬운 놈이 배웠네.
그래서 그 위상이라는 자체가 일찍이 되게 뛰어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역사 제가 발리에 갔을 때 발리에 가면 조그만한 박물관이 있거든요. 예. 발리시에서 하는 조그만한 박물관인데 관광객들은 거의 안 가요. 예. 제가 이제 그냥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화폐들 있잖아요. 상평통보 이런 게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당연히 니네 국가의 그러니까 옛날 왕조랑 발리랑 무역했으니까 왔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쉽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가르치지 않잖아요. 역사부에서.
그러면 기축통화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예. 그래, 오케이, 둔양 받아.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니네 나라에 가서 도자기 사러 갈 때.
그렇게 이거... 했을 수도 있고, 물물교환을 했을 수도 있겠죠.
물물교환 하는데, 야, 이거 우리 등가교환 하긴 좀 그러니까 좀 더 내놔. 그러면, 그렇죠. 오케이, 다섯 양 줄게. 오케이, 이거 나중에 이거 쓰면.
나중에 밀크티. 어딘가에 쓰겠지. 하나 묶어 뭐. 우리가 만든, 인삼 살 때.
우리가 만든 밀크티랑, 그 다음에 또 니네가 만든 요거. 가시랑 이렇게 같이 바꾸자.
바꾸자. 어. 네. 들고 있다가 우리께 조금 부족할 때는 그럼 같이 얹어주면 되고.
그렇지. 그렇죠. 어, 그렇게
그러네.
그런 식으로 크게 무역을 했었어.
자식들. 와. 아 근데 후추가 그게 하나랑.
그물 하나랑.
저거 기껏해야 갖고 가봐야 고기 먹을 때 네. 갈아서 먹으면 참 맛있지. 결국 요건데.
그 이유가 가장 컸었죠. 유럽 사람들은 육식을 하니.
그냥 도저히 못 먹겠던 거예요.
네, 육식을 하니, 그러니까 닭이나 이런, 그 크기가 작은 동물들을 잡아서 그냥 바로 먹으면 되지만,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한 마리 잡으면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근데 후추를 뿌려놓으면 안 상해요. 아. 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돼지를 잡았어.
아, 그래.
후추, 소금 안 넣고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못 먹어.
잡내가 엄청 많이 나죠.
못 먹어. 네. 후추 소금이 있어야 돼요. 후추 소금.
저장용으로.
저장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 이 사람 유럽 사람들 어쨌든 육식을 문화니까 식문화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아니 물론 있으면 좋지만 금화 하나랑 바꿀 만큼 그냥 대충 조금 잡내 좀 뭐 참고 먹으면 되지.
과장됐 저도 과장됐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인가. 네,
과장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역사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옛날에 후추가 전쟁까지 했다고 하죠.
예, 예. 후추 전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후추는 인생이라는 게 뭐 맛있는 거 먹다 가는 건데.
후추 정향, 뭐 육두구 뭐 해서 여러 가지 그 나와요. 이게 막 팔각으로 생긴 것들도 있고 하여튼.
향신료 종류.
예, 향신료. 어쨌든 이 동남아가 향신료의 거의 맞아. 고향이었다. 맞아. 이렇게.
그럼 저기는 저것도 저 동네에도 가면 후추를 갈아서 그 가루를 뿌려서 먹어요? 어.
갈아서 먹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네, 먹는 건
그렇죠. 국에다 그냥 넣어서 저 열매 끓이거나 그렇진 않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아까 생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민물 생선, 바다 생선 안 가리잖아요. 예. 동남아 사람들은 민물만. 바다는, 바다 생선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왜요? 바다가 바다 생선, 그렇게 많은데?
말 그대로 생선이 지천에 눌렸잖아요.
오징어, 예. 삼치, 갈치.
그런 것들을 잘 거의 먹지 않습니다. 소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먹기는 먹는데.
혹시 그래서 그런가요? 민물 고기가 넘치는데 왜 바닷까지 가서?
그게 먹어? 가장 크죠. 굳이 바닷까지 가서
왜 멀리까지 가냐?
민물에 재료가 충분히 있는데.
와, 그렇게 진짜. 그래.
그리고 민물 나라구나. 생선 자체 약간 흙 냄새 나잖아요. 그 자체를 즐긴대요.
아,
거기 길들여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래, 우리도 뭐 그 뱀 장어 매운탕 이런 거 먹는 거 민물이잖아. 네. 민물 장어 약간 좀 다르긴 하지 지금. 약간 좀 그.
그래서 어쨌든
고등어를 안 먹는다고.
예, 씨푸드 식당이 있긴 있죠. 가면 동남아 씨푸드 식당이 있는데 막 되게 기를 쓰고 먹거나 막 그러니까 오히려 예, 동남아 사람들은 민물 자체를 더 민물 생선을 더 선호한다. 라는 게 특징.
예.
그래서 메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엄청 많이 먹죠. 메기 이런 것들.
민물 메기.
민물 메기.
우리나라는 고기 중에는 생선,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중에는 그냥 내 느낌으로는 돼지고기, 닭고기가 조금 더 메인이고 뭐 가성비 높으니까 그 다음에가 이제 생선과 소고기가 그렇죠. 대충 이제 조금 각축을 벌이는 이런 느낌인데 그냥 내 느낌에 재료로 쓰는 게 예. 동남아는 어떤 것 같으세요?
동남아는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닭이죠.
아, 압도적으로 닭.
네, 닭이 압도적으로
닭이
많고.
압도적이야, 맞아.
네, 그러니까 돼지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에서는 돼지를 먹으면 안 되니까.
안 되고.
네. 그 돼지, 그리고 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농사를 짓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 동네는 그 비싸.
소를 잡을 수는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가 맛이 없어요. 동남아 소는, 그 버팔로라고 하는 물소 있잖아요. 예. 그게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우라고 하는 소가 있는데, 그건 흰색 하얀 소가 있는데, 제가 직접 먹어봤거든요. 동남아 식당에서. 이거는 씹으면 씹을수록 고무를 씹는, 씹으면 더더욱 질겨지는, 신기한 맛이에요. 그래서 맛 자체가 없어요.
예.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도, 뭐, 스테이크를 먹는다라고 하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수입해온 거를 먹어요. 자체적으로 잘 먹지는 않고.
그 호주나 뉴질랜드 또는 코리아 근처에 있는 그런 소들은 아예 안 키우나 봐요?
품종 자체가 없는 거죠.
아, 더워서 못 자라나고 그러는구나.
아, 그래서 치킨을 먹는구나. 그렇죠. 치킨 진짜 많다.
닭이 정말 많죠. 치킨을 많이 먹죠.
햄버거도 치킨버거가 메인인 것 같더라고, 네. 동남아는.
돼지고기보다는 치킨을 많이 먹죠.
치킨을 많이 먹죠.
닭은 양계장도 되게 많고요, 실제로.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키우는 게 되게 많이 있으니까. 치킨 소비, 닭 소비.
치킨 다음에는 생선?
생선이랑 돼지고기랑 비슷한 것 비슷한 같아요. 그래서 생선은 또 이제 강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생선을 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항상 주로 그 양념 용도로 주로 많이 쓰는.
근데 오늘 듣다 보니까 동남아는 진짜 뭔가 풍족한 나라는 되게
날씨 좋지, 강 풍족한 많지.
나라. 뭐가 이게 풍족함에서 나오는 영향이 많네. 아,
똠양꿍.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술이 있는데 술. 예. 근데 동남아 사람들은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일단 많이 먹지는 않는데 여기는 밀주가 되게 많아요.
밀주?
밀주. 밀주는 이제 그 지역에서만 특산품들에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쌀로 만드는 게 많이 있고 쌀 또는 찹쌀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많이 만들어서 먹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쌀로 만드는 술 같은 경우 안동소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 도수 조절이 막 되잖아요. 25도짜리, 40도짜리 있고 더 높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동남아도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도수가 높아요. 40도, 50도 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이거를 많이 먹는데, 특히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우리 11월, 12월 정도 되면, 우리는 좀 짜잘하다 그러는데, 동남아 사람들은 엄청 춥다라고 느껴요. 5도. 5도, 7도. 뭐
이 정도. 얼어 죽겠어.
네, 실제로 동사한 사례도 있었어요.
5도인데?
5도 정도 되면 동사를 해요.
평소에 난방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이 사람들 온도가 평균 기온이 30도에서 35도 정도에 사는데 그게 온도가 30도나 봐. 떨어지니 몸 자체가 이제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실제로 동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밀주 같은 걸 마셔서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런 용으로
또 야자수 같은 거 야자수 발효해가지고 만든 술도 있어요. 근데 저 먹어봤는데 이게 막걸리랑 맛이 비슷해요.
그래요?
네, 엄청 달고. 그런
야자수, 야자 열매,
야자 열매로 그 술을 담그는 거죠. 예. 생긴 것도 이제 막걸리처럼 그 뿌옇게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마시면 달달한데
무슨 차죠? 열매로 술 담근다는 건 열매를 따다가 소주에다 부어서 이제 같이 맛을 내는 건데
그 와인 같은 컨셉인가?
예, 열매 자체가 오랫동안 삭히면 거기서 알코올 성분 같은 게
포도주처럼
포도주 같은 와인 그런
개념,
컨셉이네.
그런 개념. 있죠.
약간 뿌옇다.
예, 10도 정도, 8도에서 10도 정도 되는데.
근데 왜 술을 안 즐겨요? 맛있는.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아요, 동남아 사람.
더우니까 몸이 열나는.
종교적인 거지. 측면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
불교에서는
불교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불교도 그러잖아요. 술 많이 먹지 말고, 노름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죠. 그게 이제 고행 수행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내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러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술은 추운 나라지, 러시아.
그죠,
오히려. 술은 그죠. 추운 나라지.
그렇습니다. 자, 이게 공통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